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군사 분계선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군사 당국 회담을 오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현재 단절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해 한국 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 적십자사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오는 8월 1일 판문점 한국 측 평화의 집에서 열자고 오늘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한편 한국 측의 동시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를 위한 영국과 유럽연합 EU의 2차 회담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EU 탈퇴를 뜻합니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관련 논의를 빨리 진행해야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셸 바르니에 EU 대표는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간다면서 진전을 위해 양측 방안을 비교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뒤 양진영 시민의 지위 문제, 탈퇴 합의금, 그리고 북아일랜드 지위 문제 등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웃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9% 늘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분기와 같은 수치로 애초 예상치는 6.8%였습니다.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을 뜻하며 경제성장률은 GDP 증감률의 기반에 상존됩니다. 전문가들은 2분기 결과에 근거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티은행은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6.6%에서 6.8%로 올렸습니다. 당초 중국 정부 당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설정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가 살아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한 쿠르드 고위관리가 오늘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알바그다디가 살아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며 이를 99%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알바그다디의 기반이 이라크 내 알카에다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알바그다디가 보안당국의 눈을 피해 은신해 있고 은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ISIL이 전술을 바꿔 비정규전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들을 뿌리 뽑는 데 3년에서 4년이 걸릴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ISIL 지도자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에서 복무했던 정보장교 출신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란 법원이 간첩 혐의로 중국계 미국인 한 명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고 이란 법원이 어제 밝혔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중국과 미국 이중 국적자인 미 프린스턴 대학 연구원 시에 왕 씨로 왕 씨는 지난해 8월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법원의 온라인 매체인 미잔 온라인은 왕 씨가 미국과 영국 기관들을 위해 매우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간첩 활동에 연루됐다고 전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측도 왕 씨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가 유라시아사를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이란 정부가 날조된 혐의를 씌워 미국 시민들을 계속 가두고 있다며 불법 구금된 미국인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어제 실시된 비공식 국민투표에 약 700만 명이 참여해 이 가운데 98%가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야당이 조직한 어제 국민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새 헌법기구 구성에 강하게 반대하며 헌법을 수호할 것을 군에 촉구했고 마두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이 국민투표가 위헌이라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생필품이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몇 달간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면서 약 100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17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당국이 오는 추석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과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북측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과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이 주장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이 낍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와 적십자 당국이 북한 측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과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다가오는 추석을 계기로 오는 10월 4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을 17일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김선양 회장 직무대행의 발표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한국 측에는 많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가족 상봉을 고대하고 있으며 북측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살아계신 동안에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측이 한국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는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다면 지난 2015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상봉 행사가 재개됩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 제의와 함께 한국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북측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공식 발표입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합니다.
북한이 한국 국방부의 제의에 응할 경우 남북은 지난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에서 군사당국자 비공개 접촉을 가진 지 약 33개월 만에 군사당국 차원의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당시 남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북한은 바로 다음 날 군사당국자 접촉의 전말을 공개하며 무산된 책임을 남측에 돌렸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 국방부의 남북회담 제의에 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의 제의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과거 남북이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4 정상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합니다. 남북이 마주 않는다면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대북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하나로 두 회담을 제안했으며 이 두 가지 사안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 협력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대로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와 당국은 적십자 회담과 군사당국 회담에 대한 북측의 회신을 판문점 남북 연락 통로와 서해 군 통신으로 해달라고 요청해 남북 간 비상통신수단 회복을 간접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이 북한의 군사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전격 제한한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을 향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단 회담에 응하면서 실리를 챙기려는 전술을 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동시에 제안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 조치입니다.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안이 한반도에서의 초기적 단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장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7월 27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 군사분계선상의 어떤 적대행위를 중지하자 이런 제안을 놓고 봤을 때 시점상 일단 빨리 남북 군사 당국회담이 개최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정도는 제의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 또한 당사자들의 고령화로 남북 간 가장 시급한 인도적 현안이라며 이를 위해 적십자 회담을 함께 제안함으로써 남북관계 복원의 첫 단추로서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제안에 경제협력 대화가 빠진 것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을 고려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때문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경협을 다시 재개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그런 제재라든가 그런 국면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과 공감대를 이뤄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최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도 비판의 수위가 낮았고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한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겠지만 김정은 정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군사 분계선에서의 상호 비방 중단을 얻어내기 위해 실리적으로 접근할 소지가 크다는 관측입니다.
6.15라든지 14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승계한다든지 또 인도적인 문제는 자신들도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실리구축 조치 전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이미 뭐 군사적인 실리구축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한도 한국 정부의 어떤 제의를 완전히 거부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군사당국 회담에서 북한과 일정한 성과를 거둘 경우 이를 이후 일정으로 제안한 적십자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합의하는 데 밑거름으로 활용하려는 게 한국 정부의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집단 탈북 여종업원 12명의 송환 문제가 관건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북한은 중국 그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아마 전제 조건화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접촉은 난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북한이 적십자 회담보다는 군사당국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한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일단 회담에 응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행정부 안팎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대중국 압박 기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10곳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조하는 법안도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연구기관인 C4ADS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중국의 한 기업이 등장합니다. 단둥 즈첸 금속회사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2013년부터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난해에는 북한산 석탄 수입으로 연 매출 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수출된 전체 북한 석탄의 9.19%가 이 회사를 통했다고 C4ADS는 밝혔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이 회사가 중국의 온라인 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바에서 북한산 석탄을 활발하게 판매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알리바바에 게시된 글은 이 회사가 북한산 무연탄과 조개탄, 흑연을 판매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단둥 즈첸 금속회사는 13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에 발의된 법안에 포함된 중국 기업 10곳 중 한 곳입니다. 코리 가드너 소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단둥 즈첸 금속회사처럼 북한과의 거래가 활발한 중국 기업들을 미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BOA가 인터넷 검색 사이트 등을 이용해 나머지 9개 기업을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은 모두 주소지가 중국으로 석탄과 철, 철강 등 광물과 합성 섬유 등을 주로 취급하는 무역회사들이었습니다. 광물을 취급하는 회사들은 현재 유엔 안보리가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북한 석탄 등을 사들여 중국 시장에 유통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섬유 등을 취급하는 기업들도 최근 수출 비중이 늘고 있는 북한의 섬유 제품 수출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가 법안을 발의하면서 중국 기업을 명시한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행정부도 최근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내비치고 있습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willing to look at third party sanctions and look at other nations and sanction them if they are involved in activities that help.
미국은 3자 제재를 검토할 의사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을 돕거나 자금을 충당하는 활동을 하는 나라들을 찾을 것이란 겁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을 제재한 것도 이런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지난 13일에도 중국 기업들에 대한 최근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가 제3자 제재의 범주에 들어간다며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언론 보도에서도 감지됩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미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과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부의 한 관리는 이 통신에 중국의 북핵 억제 노력이 미흡하다며 중국의 소규모 금융기관이나 북한과 연관된 중국의 위장회사가 새로운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과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의 강경 정책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측은 수사 결과 중국 기업들의 북한과의 위법 거래 증거가 확보되면 금융 제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는 트럼프 정권이 중국에 대한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 제재 미흡을 이유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며 당분간 이러한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입니다.
미국이 처음만큼 참았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하는 역할 자체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국을 좀 더 밀어붙이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한적으로 10개만 했지만은 더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미국의 대북 정책은 강경적으로 갈 거다. 대화보다는 이 상황이 되면은.
최강 부원장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당분간 강경 분위기로 흐를 것이라며 향후 미국과 북한이 서로 부딪히는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란 변수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심대한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동안 자제해온 정책적 방안을 사용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놓고 그 중국과 조금 전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의 전략 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동안 쓰지 않았던 카드도 쓰겠다. 그러니까 첫째, 중국 너희들도 우리의 그러한 어떤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제대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죠.
김 교수는 다만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정유 유입을 차단하지 않는 한 북한이 느끼는 아픔의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편 미 행정부가 수사 중인 중국 기업은 라오닝성 단둥시를 근거로 하는 무역회사 단둥주청 금속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법원으로부터 수사 허가를 받아 이 무역회사와 관련된 회사가 미국 등에 보유한 8개 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를 조사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엔 당시 바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북한과 위법 거래를 한 중국 단둥 훙샹실업에 대해 금융 제재를 단행하고 최대 주주인 마샤 우흥 등을 돈세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주장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최고위층에게 제시할 외교적, 군사적 요소가 담긴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여전히 중국이 열쇠라고 생각하지만 또한 지금은 중국과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 현상 유지를 타파해야 할 때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도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의 계획은 미국이 중국에 북한 정권 인정과 정권교체 정책 포기,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주한미군의 일부 변화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신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엄격한 제한을 요구해야 하며 이는 현 상황에서 북한 핵을 동결하고 국제사회와 중국이 이를 집행하는 방식이라고 게이츠 전 장관은 밝혔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생존에 필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운반체계를 아주 단거리로 유지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떠한 외교적 해결책에서도 핵무기를 10개에서 20개로 제한하고 더 이상의 핵무기나 더 진전된 운반 능력을 개발하지 않도록 하는 사찰에 북한이 동의해야 할 것임을 중국에 다짐받아야 한다고 게이츠 전 장관은 밝혔습니다. 특히 만일 중국이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이 싫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해야 한다며 중국에 더 가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이 같은 대안으로 한국과 일본, 태평양에 배치한 미군 함정들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등 아시아에 미사일을 대규모로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에서 발사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보이는 어떠한 것도 요격할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외교적 해결책으로 모자란다면 북한 정권을 봉쇄하기 위해 취해야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중국에게 그런 계획의 의미는 명확하다며 그런 모든 대책들은 중국에게 적대적으로 보일 것이며 중국의 군사적 대응은 큰 비용을 치를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의 이 같은 제안은 미국 정부 입장과는 다른 겁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절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동결이나 도발, 중단이 아닌 완전한 비핵화가 대화의 출발점이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 하원이 2018 국방수권법을 채택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연루된 통신회사를 제재하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또 공화당 지도부는 러시아와 이란 제재법에 북한 제재 내용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지원한 통신회사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4일 하원 전체 회의는 2018 국방수권법을 채택하면서 이 같은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로버트 피틴저 의원이 제안한 이 조항은 북한 정부 또는 북한 정부와 관련된 개인이 수행한 사이버 공격을 알고도 지원하거나 용이하게 한 통신회사에 대해서 미 국방부의 사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 DNI 국장은 법안 발표 30일 이내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연루된 통신회사 명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재를 면제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피틴저 의원은 14일 전체 회의 발언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중국은 북한 당국이 핵개발을 추진하고 국제적인 도발, 지독한 인권 침해를 일삼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틴저 의원은 내 수정안은 미국이 더 이상 중국과 북한의 동맹 협력 관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여러 조치 중에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하원은 6,960억 달러 규모의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2.4% 많은 것으로 특히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예산을 125억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한편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는 러시아와 이란을 제재하는 법안에 북한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카시 대표는 14일 하원 전체 회의 발언에서 이란과 러시아, 북한의 행동에 비춰볼 때 제재법을 완성해 대통령의 책상에 올리는 것은 미국 전역에 강력한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17 이란의 불안정한 활동에 대응하는 법안은 지난달 15일 상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로 아직 표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카시 대표가 제안하는 것은 이 법안에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북한 제재법은 5월에 하원 전체 회의를 압도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이것은 진지한 제안이 아니고 지연 전술일 뿐이라며 이미 전체 회의를 통과한 북한 제재법을 다시 한번 표결에 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메카시 의원의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방위 조약인 조중 5호 원조 조약의 체결 56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북중 관계는 조약 폐기론까지 거론되는 등 최근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혈맹이었던 두 나라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은 북한과 중국이 맺은 조중 5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5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북중조약은 지난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김일성 주석과 저운라이 중국 총리가 서명하면서 체결됐습니다. 조약 이조에는 체결국 가운데 한쪽이 침략을 받으면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침략을 당하면 중국이 군사 개입을 한다는 내용으로 북중관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조약 56주년을 맞은 지난 11일 평양과 베이징에서는 연회 등 기념행사는 물론 성명조차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이 조약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현재 북중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anymore. As you know,
중국 시진핑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관계가 처음부터 냉랭했던 건 아닙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중국은 이틀 뒤 성명을 통해 앞으로 당, 국가, 인민 간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 공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듬해 7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왕자료의 부장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어 8월에는 당시 북한의 실력자였던 장성택이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을 만나 북중관계와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 2015년 9월에는 최용해 당비서가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을 면담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중국의 권력서열 5위인 류윈산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열병식이 끝난 뒤 군중을 향해 손을 맞잡고 지켜드는 모습까지 연출했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이렇게 핏줄로 목초같이 뭉쳐있는 한 최후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북중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고위급 인사교류는 지난해 10월 류젠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평양 방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 6년이 넘은 아직도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얼굴을 맞대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1949년 수교한 이래 양국 정상이 만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북중관계가 악화된 요인으로 장성택 처형과 핵실험 그리고 대북제재 등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장성택은 2000년대 후반부터 라선지구와 황금평 개발을 계기로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12월 라선 경제무역지대 토지를 외국에 팔아먹은 매국 행위를 했다며 장성택을 정격 처형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장성택 처형이 북중관계를 악화시킨 큰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인맥을 갖고 있던 사람은 유일하게 장성택이었죠. 처형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제 멋대로 행동 취하는 자가 바로 김정은이고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장성택을 제거했고 여기서부터 나빠진 건 사실이죠.
특히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은 북중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켰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베이징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 2006년을 시작으로 2009년, 2013년, 그리고 2016년 등 모두 5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북한의 최대 돈줄인 석탄 수출을 차단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또 2월에는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조치로 북한의 외화 수입은 10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외화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고 수출이 절반으로 반토막이 나는 거고 또 석탄 자체 산업이 침체됨으로써 북한의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중국은 또 북한 경제의 생명줄인 기름 공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달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내 기름값이 지난달 최고 2만 원까지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1만 5천 원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올봄 휘발유 가격이 킬로그램당 6천 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오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름값이 오른 배경에 중국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레리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대북 석유 공급을 10에서 15% 정도 줄여 기름 부족 현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ut back the oil, say 10 or 15%.
석유를 둘러싼 북중 갈등은 두 나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황구시보는 4월 12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중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인내의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혈맹인 북한과 중국 관계가 이제 철저히 국익을 따지는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변했다고 지적합니다. 또 북중관계 핵심인 조중우호 원조조약도 사실상 사문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합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북한과 관련한 5개년 지원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북한 가임 여성에게 성보건 분야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계획 용품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서 텔레비전에 출연했던 여성이 북한의 선전 매체에 등장해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어제 자신을 전혜성이라고 밝히고 지난 2014년 1월 탈북했다가 지난 6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밝힌 여성이 출연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이 영상에서 한국의 종합편성 채널 프로그램에서 임지현이라는 가명으로 출연한 적이 있으며 자신은 이 방송사가 시키는 대로 북한 사회를 비방하고 헐뜯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한국으로 갔지만 이 돈을 벌기 위해 술집 등을 떠돌아다녔고 이 돈으로 좌우되는 한국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만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해당 인물의 재입국 여부와 입국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북한에 대한 5개년 지원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북한 가임 여성에게 성보건 분야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계획 용품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엔 인구기금 UNFPA는 2021년까지 자체 예산과 외부 지원을 포함해 북한에 1,150만 달러의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VOA에 공개한 대북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예산의 43%인 500만 달러는 성과 생식보건 분야에 투입됩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북한 보건성 교육위원회 등과 협력해 450만여 명의 북한 가임 여성에게 생식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피임약 등 가족계획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북한 당국이 포괄적인 국가 생식보건 전략과 사업을 개발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여성들의 출산에 필요한 기초용품과 필수의약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북한 교육위원회와 함께 북한 대학의 임산부의 출산을 돕는 산파학 과정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또 600만 달러를 투입해 북한 인구 동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 통계 관련 기관이나 관계자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구 주택 조사나 설문 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인구 역학과 지속 가능한 발전, 생식 보건, 청소년, 남녀 평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김일성 대학 교수진들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구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고령화, 생식보건과 관련해 북한 국가사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유엔인구기금은 특히 내년에 북한 당국과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센서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북한 당국과 함께 인구센서스를 실시한 이후 10년 만입니다. 유엔인구기금은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 600만 달러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센서스는 북한의 인구 총수와 주민들의 주거 환경, 생활상 등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북한의 전반적인 사회 현상과 생활상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지난 1985년 대북 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후 북한 생식보건과 인구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 탈북자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장애인협회의 서유정 대표인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북한을 떠나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탈북하는 과정에서 몸을 다치는 경우도 있고 북한에서부터 장애를 가진 채 남한으로 온 탈북자 그리고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고령으로 몸이 불편해진 분 등 장애의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이런 탈북 장애인들의 권리와 또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협회 서유정 대표입니다.
저희 장애인협회는요, 그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들, 장애인뿐 아니고 북한 이탈주민들이 사회 정착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예요. 근데 이제 이 단체가 통일부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장학금 지원 사업, 장애인 가족이나 그 취약계층 한부모 가족들에 대한 그런 이렇게 장학금 지원 사업,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한 이탈주민이고 또 장애인이고 하다고 맨날 돈만 받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회 일원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남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와 장애인들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서 남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센터나 이런 데 가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도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도 정말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 장애인들은 위로가 되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 탈북 장애인들하고 북한 이탈주민들이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서유정 대표는 단순히 남한 사회로부터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나눌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름다운 나눔센터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업이나 교회나 이런 데서 이제 또 개인적으로도 하시거든요. 이렇게 그 중고 물품이든 새 물품이든 뭐 이런 물품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정리를 다 해가지고 저희 북한 이탈 주민들하고 장애인들한테 무료로 나눠줘요. 그래서 아름다운 나눔센터라는 그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서유정 대표는 국군포로였던 아버지와 함께 지난 1998년도에 남한으로 탈북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유치원 선생님이었던 경력을 살려 남한에서도 아동복지학을 공부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유치원 선생님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교대 졸업하고 유치원 선생님을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아동복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학과거든요. 거기가 사실. 그래서 아동복지라는 학과가 있어서 너무 매력적이어서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저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작은 봉사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복지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뭐 크게 해드리는 것도 없어도 막 고맙다 그러고 손잡아주고 하면은 제가 받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감사하고 즐겁고 좋아서 아 그래 나는 이 사업을 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하나센터라는 데서 자원봉사를 한 5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애를 키우면서 집에서 이렇게 또 하나원에서 친구들이 나오면 같이 또 가서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한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힘들면서도 재밌더라고요.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좀 더 전문적으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처럼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 가운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쪽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그거보다는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제가 단체를 운영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 장애인협회라는 원래 장애인협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제 열정을 보시고 그럼 장애인협회를 맡아서 해달라. 그래서 이 사회를 통해서 제가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서유정 대표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히 장애인들의 인권은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에선 장애인은 창피한 존재예요. 평양 같은 데는 지금 장애인들이 그 평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양은 아름답고 막 이렇게 이뻐야 되는데 거기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다니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북한 정부가. 그래서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으면 같이 내려가거나 이런 존재예요.
남한의 장애인들이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고 있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하는 점이 놀라운 점이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면은 오히려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비장애인들이 더 열심히 도와줘야 되고 또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마 저뿐 아니고 여기 와서 사시는 우리 북한이 딸 주민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서유정 대표는 할 일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남한 사회에 정착한 탈북자 장애인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활동해왔지만 앞으로도 탈북자 장애인 가족들 그리고 남한 사람들과의 소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노원구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포구나 양천구 뭐 인천 굉장히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런 데다 지점 형태로 해가지고 잘 사업장을 좀 더 늘려나갔으면 하는 꿈을 갖고 있고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한민족, 우리는 한 피츠를 이은 민족이다. 이런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어요.
서유정 대표는 앞으로도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협회를 이끌면서 모든 탈북자와 장애인들이 남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며 통일에 작은 기여를 하기 위해 더 묵묵하게 일하고 싶다며 자신의 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난 주말 쏟아진 폭우에 청주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등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적용된 시간제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1년 사이에 16.4%나 오르게 됐는데요. 가장 낮은 직급의 공무원 월급보다 많아졌습니다.
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성소수자들의 권리 향상을 알리는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는 소식 함께 준비했습니다.
네, 자 먼저 한국의 날씨 소식이 계속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충청부터 청주 지역에 비가 와서 피해가 상당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주는 그 한국의 정부 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의 동북쪽에 있고요. 대전보다는 위쪽에 있습니다. 인구 85만의 도시인데 지난 15일에서 16일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내린 300mm에 가까운 폭우에 지금 물바다가 됐습니다.
예.
한때는 시간당 강수량이 91mm가 넘기도 했는데요. 이 도심을 지나는 강과 하천, 주택가의 경계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폭탄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주차장이 아예 수영장이 돼버려서요. 자동차들이 둥둥 떠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학교는 지하실에 물이 차서 휴업을 하기도 했고요.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리고 논 상태를 살피러 나갔다가 실종되는 등 이틀간 쏟아진 폭우에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예.
탄사태도 났고요. 도로가 끊겼고 기차도 멈춰섰습니다. 농경지도 역시 호수가 됐고요. 담장이 무너지고 600여 채의 집이 침수가 됐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청주시를 중심으로 인근 4개 지역에 지금 한국 정부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집중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피해 규모를 집계한 뒤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현재 피해 상황만 살펴봐도 그 제 기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은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등의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다.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금융적인 지원을 하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 병원 치료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보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시간당 최저임금이라고 하죠. 시간제로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받는 그런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최저임금이 정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2018년도에 시간제 일용자들에 받게 되는 시급 7,530원이 결정됐습니다. 미화로면 6.67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지난 15일 밤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16.4%나 올랐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결정에 지금 한국 사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간제로 이런 개념으로 일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1년 사이에 1,000원 이상 임금이 오른 것은 1998년에 이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16.4% 이 두 자릿수 인상 역시 2000년 이후에 17년 만에 또 최고치입니다. 2000년대 당시에 그 16%가 넘는 이 최저임금이 인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 인상분이 한국 돈으로 265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올해 1,060원이 오른 16.4% 인상 정말 한국 사회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예. 최저임금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됩니까?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노동계, 경영계를 대표하는 각 9명의 위원이 있고요. 또 한국 정부가 임명하는 9명의 공익위원이 있는데
예.
이 노사 양측에서 제시한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공익위원이 찬반 의사를 표해서 다수 의견의 의견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올해는 사실 그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만 원대로 올리겠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공약도 있었기 때문에 인상폭이 분명히 커질 것이다 이런 예상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사용자 측에서도 한 13%에 가까운 인상된 최저임금을 제시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공익위원 9명 중에 6명이 노동계가 제시한 금액에 지금 손을 들어준 그런
예.
결정이 난 겁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그런 영향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최저임금 결정 후에 노사 모두 불만은 표시했지만 그래도 노동계 쪽에서는 다행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내용을
예.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7,530원 이걸 이제 한 달로 좀 계산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최저임금입니다. 한국 돈으로 월급이 한 157만 3,700원 정도가 되고요.
예.
1년에 받게 되는 연봉으로 계산하면 한 1,880만 원이 넘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이 7.4%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4%가 되면 이게 2배 이상이 넘는 역대 최대 인상폭입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또 요즘 이번에 뉴스가 된 것은요.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노사 양측 간에 상반된 반응이 뉴스가 됐었는데 올해는
예.
한 가지가 더 더해졌습니다. 영세 사업자나 소규모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맞춰주다가 기업이 문을 닫게 될 수 있다. 최저임금 못 지켜서 범법자 될 수 있다. 이런 반응과 함께 한국 공무원 측에서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해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공무원 측에서 이번에 결정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 시간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9급 공무원들의 월급보다 결과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예.
그 한국에서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릴 때 공무원 되기 위해서 뭐 수백 배의 경쟁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소식 제가 자주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몇 년씩이나 시험을 준비해서 어렵게 공무원이 됐는데 시간제 일용직 노동자보다 버는 돈이 적어진 그런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물론 공무원들의 신분도 보장되고 퇴직 후에 연금으로 좀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보다 적은 대가를 받는 공무원들 박봉의 현실이 지금 한국 사회에 큰 고민을 던져다 주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성소수자 문화축제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 15일에 그 서울시청 앞 광장이 성소수자들의 권리 향상을 외치는 퀴어 문화 축제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네.
사실 한국에서 퀴어 문화라는 이 말도 사실 익숙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의 문화 축제를 퀴어 문화 축제라고 하는데요.
네.
이 다양성을 인정해달라, 평화를 상징해달라 뭐 이런 내용으로 무지개 깃발을 내걸고 있습니다. 축제 현장에는 독특한 의상 차림으로 성소수자들의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참가자들이 많았고요.
예.
또 일반 시민들도 함께하면서 100여 개의 참여 부스가 함께한 아주 큰 축제 현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성소수자, 동성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성소수자 축제라고 이제 이름 붙여지는 것도 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전반적으로 이 축제를 바라보는 뭐 사회 분위기나 이 축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분명히 달라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언론에서도 이쪽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올해 특히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퀴어 문화 축제라는 게 시작된 것이 2000년부터라고 합니다. 아마 예. 이 사실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일반인들도 함께하는 축제 형식이 된 것은 불과 몇 년 전부터의 일입니다. 성소수자라든지 동성애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 자체도 터부시했던 문화가 있었고요. 관련 행사가 있을 때면 반대하는 쪽에서 더 큰 목소리로 행사를 열기도 했었는데요. 올해도 물론 반대하는 쪽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기는 했지만 서로 간에 부딪힘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오히려 올해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축제의 부스를 또 마련해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고요. 예, 성공회, 대한성공회 사제, 또 불교계에서도 성경과 목탁을 들고 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차별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그런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예.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대사관에서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네.
미국 대사관에서는 지난 13일에 그 대사관 건물에 무지개 깃발을 걸기도 했는데요. 12여 개 주한 외국 대사관들도 참여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를 표해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
달라진 분위기 화제가 되고 있고요. 이번 성소수자들을 위한 권익 향상을 알리는 퀴어 문화 축제는 2주 동안 계속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소식, 미국에서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이어집니다.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연합군의 영어 통역사로 일하다가 이제는 워싱턴 DC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모함마드 마슈크 도우라티 씨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모함마드 씨는 영어를 잘한 덕분에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었고 또 미국까지 오게 됐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에 잘 정착하는데 언어만이 전부는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민으로서 그가 마주한 어려움들 무엇이 있었을까요? 나는 미국인입니다에서 자세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